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의 마잉조 총통이 오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 총통은 오늘 오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이투 아바 환초, 타이완명 타이핑 다우에 도착했습니다. 마 총통은 타이완이 치료 지배 중인 이 섬에 도착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음력설인 춘제를 맞아 현지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타이핑 다오의 법률적 지위와 평화적 용도 설명, 나아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과 관련해 모든 분쟁 당사국들의 대화 참여와 생태계 보호, 해양 연구, 범죄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마 총통은 또 타이핑 다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거주하면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는 암초가 아니라 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방과의 핵합의 이행으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은 투자에 개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두 나라 기업인 모임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양국 간 외교적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경제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체인 메데프의 피에르 가타즈 회장은 로하니 대통령 방문 중 이란 측과 네 건의 대형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당국이 망명신청 탈락자 8만여 명을 추방할 계획입니다. 아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망명신청 탈락자들을 추방하는데 전세기가 동원될 예정이라며 추방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는 지난해 16만 3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망명신청을 해 유럽에서 신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올해 들어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망명신청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국제유가는 떨어지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 노동시장과 물가 인상률 등에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0.2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가 지난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한 이래 양국 간 국경을 처음으로 개방했습니다. 수단 관영 언론은 어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국경 개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상호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고 있지만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이 같은 수수료를 삭감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단과 남수단은 대규모 석유 매장지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국경 분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했습니다. 그바그보 전 대통령은 살인과 성폭행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2010년과 2011년 내전 과정에 3천여 명이 숨진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ICC 검찰은 그바그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알라산 와타라 후보에 패한 뒤 당시 청년 지도자 찰스 블레 구두와 함께 와타라 측 지지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바그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개시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이 눈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애를 참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눈이 가장 많이 오는 도시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를 꼽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도시의 눈 정책이 요즘 같은 시기에 참 흥미롭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눈을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눈을 저장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도신 키타 유세스소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설은요. 도심의 눈을 외부로 운반하지 말고 도심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따라서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삿포로시 눈 대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삿포로역 광장 인근 지하에 있는 초대형 수조가 투입된 눈과 온수를 섞어서 녹였습니다. 하루에 한 4,000제곱미터 정도의 눈을 녹인다고 하는데요. 저장한 눈에서 나오는 냉기를 대형 컴퓨터 냉각에 활용해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에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같은 눈 정책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눈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월 29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개성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The Boxer 들어보시죠.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jest, still the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When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running scared. Laying low, seeking out the poorer quarters where the ragged people go, looking for the places only they would know. By-la-la-la. Asking only workmen'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Just to come home from the wars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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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hank you.
wishing I was gone, going home, where the New York City winters are bleeding me, bleeding me. Stands a boxer and a fighter by his trade, and he carries the reminders of every glove that laid him down or cut him till he cried out in his anger and his shame, I am leaving, I am leaving, but the fighter still remains.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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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으며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주변국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방문했고요. 또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에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조짐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얀마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뭐 며칠밖에 남지 않았죠.
네.
새 회기부터 의회에 입성해서 다수당이 되는데요. 네, 오늘 미얀마에서는 군부 출신이 다수인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열렸는데 여기서 테인세인 대통령도 마지막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꼽아서 주목이 됩니다.
네, 테인세인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직후에도 또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했었죠.
그렇습니다. 선거의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밝혔었는데요.
네.
미얀마에서는 지난 1990년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승리를 했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 후에도 국제사회에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테인세인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발언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테인세인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끝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궈냈다면서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도 새로 들어설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요, 특히 이 아랍의 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미얀마에서도 군사통치에서 문민통치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면서 5년이 흐른 지금 중동국가들이 안정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얀마는 한 걸음씩 개혁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자 테인세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알아보죠.
40년간 군인으로 재직한 군부의 주요 인사였죠.
네.
하지만 지난 2011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국가 검열을 완화하고 또 이 노조와 시위도 허용을 했는데요. 물론 여전히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룬 건 뭐 스스로 자평한 대로 가장 중요한 성과이고요. 또 이 네. 미얀마가 개혁과 함께 개방을 실시하면서 어느 때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테인센 대통령이 이런 민주화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이 대통령으로 재선출되길 바랐지만 실패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압박이 어느 때보다 거셌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인데요.
네.
테인센 대통령은 그런 지적을 의식한 듯 오늘 연설에서 자신은 그동안 다음 정부를 위해서 더 나은 기반을 다졌지만 이는 재선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테인센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도 이 군부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 정부에서도 군부의 통제하에 있게 될 내무부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군부는 앞서 이 총선과 상관없이 새 의회에서 전체 의석의 4분의 1이 군부 인사에게 돌아가도록 했는데요. 이것도 이 군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제사회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미얀마에서 완전한 자유선거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죠.
네. 자, 앞으로 미얀마의 정권 교체 어떻게 진행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 의회에서 새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이제 다수당이 돼서 실제로 이제 미얀마 정부를 이끌게 되죠.
네.
새 회기가 시작되면 먼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하는데 의회 의장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 인사들이 이미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이 테인센 대통령의 임기는 3월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후임 대통령도 의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인사가 대통령이 될지 주목되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미 자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수당 당수로서 국정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시아 지역 소식입니다. 타이완 총통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방문했다고요?
네, 이 마잉주 총통이 오늘 예고대로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플래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라는 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 총통은 타이완 공군 C-130 수송기편으로 섬에 도착했는데요. 관련 공무원과 학자 등 30여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타이완 총통이 이 섬을 방문한 건요, 지난 2008년 천수이벤 총통 방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스프레틀리 군도라면은 타이완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주변국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섬을 방문한 것인데 목적이 뭔가요?
마 총통은 음력설을 앞두고 현지 주재원들을 위문하고 타이핑다오의 법적 지위와 평화적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핑다오는 국제법상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이고 타이완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만큼 그 주권도 타이완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마 총통은 또 지난해 발표했던 남중국해 평화를 위한 로드맵도 거듭 제안을 했는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대화와 함께 생물자원 보호와 관리, 또 해양과학 연구, 해양 범죄 대처 등에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타이핑다오 섬은 현재 타이완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타이핑다오는요, 면적이 0.5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네. 스플래틀리 군도에 있는 자연섬 중에는 가장 큽니다. 타이완 남부도시 가오슝에서는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현재 200여 명의 타이완 해안경비대와 의료진, 과학자 등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 총통은요, 앞으로 타이핑다오를 평화와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장소, 또 탄소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 섬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미국도 이 마 총통의 섬 방문을 반대했었다고 하죠.
네. 이 마크 토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어제 마 총통의 타이핑다오 방문 계획에 실망했다면서 이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서 방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를 했었죠. 또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도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고요. 베트남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네.
하지만 마 총통이 오늘 방문을 강행한 겁니다. 한편 마 총통은요, 최근 이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한 민진당에도 동행할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진당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요즘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브라질에서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례가 더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으로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신 개발을 직접 지시하는 등 각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카 바이러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주로 모기를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좁은 적도 대에서 주로 발생을 하다가 최근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같은 것들이고요.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대부분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뭐 성인들에게는 치명적이지가 않고요.
네.
그동안에도 이제 뭐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
문제는 임산부가 감염됐을 경우인데요. 태중에 있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네, 소두증이라면은 아기의 머리가 정상아보다 작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소두증 아기의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머리둘레가 일반 신생아보다 현저히 작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작다 보니까요.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생기거나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4천 건이 넘는 소두증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소두증 의심 사례로 보고된 신생아 중에 12명은 소두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미국 등은 임산부가 브라질 등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재고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브라질 정부가 특별히 지카 박멸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호소하고 있네요.
네. 이 브라질에서는 이 지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구와 방역 대책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나라가 중남미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인데요.
네.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여러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또 감염됐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확산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도 대책회의를 열고요. 백신 개발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다음 주 아이오와 당원 대회를 앞두고 오늘 공화당 대통령 후보 7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또 임산부 우울증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권고안이 나왔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 2월 1일 아이오와주에서 당원 대회가 열립니다. 앞서서 오늘은 공화당이 또 한 차례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이게 또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이 화요일 폭스 뉴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참 이유로 이 토론회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맥인 켈리 씨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켈리 씨가 자신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토론회 진행자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열린 1차 토론회 때 이 켈리 씨가 트럼프 후보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을 끄집어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발끈했고요. 그 뒤 계속 켈리 씨를 비난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정말 안 나올까요?
글쎄요. 과연 이 트럼프 후보가 오늘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불참 선언은 이 토론회 전에 관심을 모으려는 술책일 뿐 오늘 토론회에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 지지율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나와서 다른 후보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니 오늘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는 트럼프 후보의 불참 결정을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뭐 공중파도 아니고 유선 방송인 폭스 뉴스의 진행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오늘 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재향군인들과 부상군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인터넷으로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뭐 폭스뉴스 측은 이 트럼프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토론회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서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의 위협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네, 자 거의 전례가 없다면 그 전에도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 불참한 일이 있다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2000년 선거운동 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첫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 집중하고 또 아내를 위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예, 당시에 그래서 이 부시 후보가 뉴햄프셔 주민을 무시해서 그런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결국 부시 후보가 뉴햄프셔주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이 1980년에 아이오와 당원대회 직전에 열린 토론회에 불참한 뒤 아이오와주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후보나 이 레건 후보나 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결국 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죠.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토론회의 초점은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불참한 데 대해서 이 다른 후보들이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인데 아이오와 주민을 무시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들 비판에 반박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후보를 제외하면 오늘 누가 참가하나요?
네,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후보와 선두를 다투고 있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참가하고요. 이 지지율 3위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박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또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본토론의 무대에 섭니다. 이 폴 후보는 지난 1월 중순에 열린 6차 토론회 때는 본토론의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 참가 자격은 최근 5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평균 6위 안에 들었거나 최근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이 5개 여론조사에서 평균 5위 안에 든 후보들이 참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네.
이 나머지 네 후보는 본 토론회 전에 열리는 2부 토론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후보하고 테드 크루즈 후보가 팽팽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토론회가 크루즈 후보한테 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반드시 아이오와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자세로 오늘 토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때 아이오와주에서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트럼프 후보가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크루즈 후보는 이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 기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유권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보수적인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같은 쿠바계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거센 공격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공화당 경선이요.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 이 두 후보의 대결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을 보면 주류 공화당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 또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에 맞서는 주류 정치인들 간의 다툼도 관심사인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의 대항에서 이 주류 공화당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놓고 이 나머지 후보들이 다투고 있는데요.
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시 후보,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 이 존 케이시 후보의 경우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이 일주일 뒤에 열리는 이 뉴햄프셔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뉴햄프셔주에서 최소한 3위 안에 든다는 목표인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그래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비주류 후보들의 대한 대안으로 또 마르코 후보, 루비오 후보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죠.
네. 루비오 후보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주류 공화당이 대안으로 밀 수 있는 그런 후보로 보여지는 건데요.
네.
이 공화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후보,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에 대비해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후보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하고 또 테드 크루즈 후보가 그동안 루비오 후보를 겨냥해서 이 공격 강도를 높여왔거든요.
네.
크리스티 후보는 루비오 후보를 가리켜서 국가를 이끌어갈 준비가 안 된 경험이 부족한 후보라고 비판해왔고요. 또 크루즈 후보는 루비오 후보가 2013년에 이민 개혁안을 지지한 점을 들면서 이 보수적인 후보가 못 된다고 또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두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보통 줄여서 연준 이렇게 부르죠.
네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 세계 증권시장이 들썩이는데요. 이달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 산하 기구죠. 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정책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들어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FOMC는 어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준인 0.25에서 0.5%대로 유지한다는 건데요.
네.
연준은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기준금리를 거의 9년 만에 처음 올렸죠.
네, 연준은 2006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부터는 기준금리 수준을 0%대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었죠.
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기준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최근 중국 증권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국제경제하고 관계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이 널리 예상돼 왔던 일인데요.
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해 말에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됐고 또 국제경제가 약화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점차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2월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이 연준의 자신감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준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소비자와 사업체의 소비도 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좀 더 빠른 성장과 느린 성장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대목이 빠진 점에 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고용시장 전망에 미치는 위험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 문구가 삭제된 건데요.
네.
전에는 경기가 나쁠 때도 이 균형이란 말을 쓰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경제성장이 지난해 말에 둔화됐다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더 높다는 그런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3월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아직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연준의 이번 성명 내용을 미뤄볼 때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매년 4만 3천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하루 117명의 자살하는 셈인데요. 한국이나 일본, 러시아보다는 자살률이 낮지만은요,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새로운 권고안이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화요일 임산부를 포함해서 모든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이 유명 의학 전문지 미국의학협회 저널, 이 자마에 기고한 글을 보면요. 이 우울증은 15세 이상 미국인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우울증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울증에 걸리면 이 계속 슬픈 기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또 절망에 빠진 기분을 느낍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네.
또 전에 좋아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또 두통이나 요통 등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 한 사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주변 사람까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족과 직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임산부가 우울증에 걸리면 이 여성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권고안이 특히 임산부의 우울증 검사를 강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에 반드시 우울증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는데요. 이런 권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산모 우울증이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는데요.
네.
임산부 10명 가운데 한 명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네요. 뭐 흔히 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임신 기간에 걸리거나 또는 임신하기 전에 이미 우울증에 걸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산부가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태아 또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우울증 검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울증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간단히 몇 가지 묻는 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혹시 우울증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검사해야 한다고 이 의료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나 자주 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뭐 권고안의 횟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이 항우울증 치료제를 이용하는 이 약물 사용법이 있고요. 또 의사와 상담을 통한 심리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든 등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미국 국립정신위생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 가운데 7%가 이 매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우울증에 걸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게 되고 또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Don McLean이 부릅니다. Vincent 들어보시죠.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더니 급기야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OPEC이 더 이상 원유시장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오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오펙의 정식 명칭은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입니다. 카르텔이란 이 기업들끼리 서로 너무 심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 완화할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또는 비슷한 기업들이 일종의 담합을 하는 건데요. 오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베네수엘라 등 다섯 개 나라가 지난 1960년 9월에 만든 석유 카르텔입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원유는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확인된 원유의 75%가량을 오펙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국제적인 카르텔입니다.
오펙 회원국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2016년 1월 현재 오펙의 회원국은 모두 13개 나라입니다. 이 회원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중동 지역에 이라크와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있고요. 남미 대륙에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리비아와 알제리, 나이지리아, 앙골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62년에 오펙에 가입했지만 2000년대 초 자체적으로 원유 소비가 늘면서 생산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나라로 바뀌었고요. 결국 2009년 1월 1일 회원국 자격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오펙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은 적정한 가격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석유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도 좌지우지됩니다. 회원국 석유 에너지 장관들은 1년에 두 차례, 대개 3월과 9월에 오펙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동하는데요.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원유 증산이나 감산 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오펙과 두 차례의 석유 파동.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두 번의 큰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10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에 맞선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 석유 생산을 제한하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죠.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오펙은 이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됐고요. 그러다 1978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이 석유 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면서 또다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2차 석유 파동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을 하게 됐고요.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왜 급락하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오펙의 공식 하루 원유 생산량은 3천만 배럴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회원국들이 제각기 원유를 생산하면서 이 오펙 차원의 생산 목표치 설정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오펙이 실제로 생산하는 하루 양이 3,150만 배럴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펙 회원국 가운데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보통인데요. 하지만 오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최대 석유 생산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올리기보다는 낮은 기름값으로 시장을 더 점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거점이 되고 있는 리비아와 이라크마저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펙 회원국은 아니지만 산유국인 러시아 역시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endorses and puts in place a mechanism to enforce the landmark nuclear deal.
또 지난해 이란과 서방국 간의 핵 합의에 이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제 이란마저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비전통적인 추출 방식의 셰일 오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 또 세계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그만큼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펙 카르텔 붕괴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에 오펙은 정례 강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최근 급락하고 있는 유가에 대처해서 회원국들이 감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산유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펙이 이 회의에서도 감산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이제 카르텔의 기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오펙이 붕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fore you move 또는 before you do something. 미국 군인들의 가족들은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합니다. The military of the United States is deployed or stationed in more than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Military families move quite often, as often as once every 3 years. 저는 군인의 부인이자 아름다운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메겐을 만나보았는데요. 메겐의 가족은 미국 남서부의 주 뉴멕시코주로 이사하기 전에 잠깐 휴가를 얻어 워싱턴 DC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메겐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fore you move, before you do something. 이죠? Listen carefully.
Two beautiful daughter of yours, and you're here. What are you doing?
Well, we're actually moving, and so this we're just doing like a little vacation before we move. But we're moving to New Mexico, so kind of having a fun time. But we're living overseas. My husband's military, so we were stationed in Turkey, and now we came over here just kind of walk around, see DC, and then we're gonna do a road trip down.
제가 메이긴에게 여기 워싱턴에서 남편과 두 따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메이긴은 우리 남편이 군인인데요. 워싱턴 DC에서 모든 근무를 다 마치고 뉴멕시코주로 옮기기 전에 DC를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fore you move. Before you do something, 이죠? Before, B-E-F-O-R-E. Before는 전에 라는 뜻이고, move, M-O-V-E. Move는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또는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fore you move 하면 어디 어디로 옮기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라는 뜻이고요. Before you do something은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메겐은 We're doing a little vacation before we move 라고 했습니다. Before we move.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wo beautiful daughter of yours, and you're here. What are you doing?
Well, we're actually moving, and so this we're just doing like a little vacation before we move. But we're moving to New Mexico, so kind of having a fun time. But we're living overseas. My husband's military, so we were stationed in Turkey, and now we came over here just kind of walk around, see DC, and then we're gonna.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네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Before you make a final decision, you need to know just one thing.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오늘의 영어 표현 Before you move, before you do something.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캐롤 킹의 Anyone at All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unny how I feel more myself with you than anybody else that I ever knew. I hear it in your voice, see it in your face. You've become the memory I can't erase. You could have been anyone at all, a stranger. So glad it was you. It wasn't in the plan, not that I could see. Suddenly a miracle came to me. Safe within your arms, I can say what's true. Nothing in the world I would keep.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오늘,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Looks like a couple of the solid rocket boosters blew away from the side of the shuttle in an explosion.
이 사고로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민간 우주 비행사 제1호인 크리스타 맥얼리피스를 포함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챌린저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얀 연기만 가득한 하늘을 보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부스터를 조립하기 위해 끼워넣은 고무 오링과 발사 당일의 추운 날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참사로 미국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거의 3년 동안 연기되게 됩니다. 1887년 1월 28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에펠탑의 건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Mr. Eiffel originally created this masterpiece of industrial engineering for a fair, the 1889 Universal Expo or Exposition.
프랑스 정부는 2년 뒤인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한가운데 철탑을 세우면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건축가인 구스타프 에펠은 1887년 오늘 자신의 이름을 딴 에펠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889년 이를 완공하게 됩니다. 높이가 320m에 다다르는 에펠탑은 이후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각광받게 됩니다.
She's the pride of Paris, and now millions of folks climb to the top.
에펠탑은 지금까지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